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전투를 하였습니다. 오늘 19장을 봤습니다마는 18장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갈멜산에 가면은 무라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수도원이 바로 예전에 갈멜산 전투 장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였죠. 이 바알 선지자 450명도 제단을 쌓고 또 엘리야도 제단을 쌓아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런 이것을 증명하자는 대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가 이겼는지 누구의 제단에 응답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엘리야가 세운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이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와서 이 엘리야의 모습이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로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 죽고 싶은데 하나님 제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죽고 싶다고 하던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죽겠다고 하는 그 뜻이 맞는가? 죽겠다고 하는 그 말이 옳은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잎이 무성한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잘 크면은 1m 한 50 정도, 1m 50이면은 우리 여성분들 좀 작은 키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 로뎀나무와 한국의 비슷한 나무가 쌀이나무 같은 게 있어요. 이 쌀이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베어가지고 빗자루 만들지 않습니까? 이 마당서는 빗자루를 만드는데요. 그 줄기가 가늘어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의 형태입니다. 잎사귀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 부피가 큰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이제 그 줄기가 올라가서 거기에 잎을 좀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원한 그늘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은 그 광야길에 지친 엘리야에게 정말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넉넉한 그런 그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쌀이나무와 같은 로뎀나무 아래서 이 엘리야가 누워서 하나님 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성계순례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누워가지고 누워도 뭐 해를 가리는 별로 아닙니다. 조만한 나무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 누워가지고 사진을 찍고 난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거기에 해가 조금만 지나가도 햇빛이 없어지는 그런 나무예요. 거기에 뭐 넉넉한 그런 로뎀나무가 그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앞에서는 아주 그 위대한 바알 선지자들 그 수백 명하고 대결해서 승리한 또 그들을 다 그 시내가에 가서 죽여버렸던 그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리는 나의 그런 뜻이고 야는 야외 하나님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에서 풍기는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름은 그 당시에는 이 아합 왕 시대에는 아주 위험한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런 이름보다는 엘리바알, 그러면요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 통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여호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외치면서 자기 이름과 같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 850명인데요. 그 사람들과 대결해서 이겨버린 아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면은요. 첫째는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이 상황 분석을 엘리야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의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누가요? 아합이. 아합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요 공처가였어요. 공처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밖에 몰라요. 그리고 아내 말에 막 그냥 벌벌 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 공처가인데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사르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저 기손시내까지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일을 보면서 아 맞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신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돼, 그걸 깨달았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를 찾아가요.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다 죽였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일러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바알이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죽인 것처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 협박을 엘리야가 듣고서 겁을 먹은 거예요. 낙심을 한 겁니다. 3절에 제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형편을 살펴봤대요. 그 형편을 보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이세벨이 그냥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아주 각오를 하니까 그 생명을 해치겠다는 이세벨을 보고 그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무리 무서워도, 바알이 아무리 무서워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제단에 승리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세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걸 알고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 이 상황을 살펴봤다 그랬잖아요.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자고 선포를 하죠.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22절과 25절과 40절을 보면은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은 갈멜산에 왔어요.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850명과 더불어서 엘리야가 이겼다, 850대 1로 승리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갈멜산에 왔다는 표현이 없어요. 누구만 왔느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합이, 이세벨이 아마도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우리 선지자 다 죽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은 갈멜산으로 보냈습니다만은 아세라 400명 선지자들은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엘리야와 대결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엘리야가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왔는지, 정말로 바알 선지자만 왔는지,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왔는지 엘리야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 다 그냥 없애버리는 그 작전인데 그 중에 절반만 왔거든요. 400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은 제거했지만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아직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아세라 우상은 바알의 부인 와이프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죽었지만은 그 선지자는 죽었지만은 그 아내의 선지자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로 그 갈멜산에 가서 목숨 걸고 전쟁을 대결을 했는데 네, 절반은 성공했지만은 지금 아세라 선지자들이 남아있는 걸 볼 때에 예, 별로 나라의 그 우상 숭배가 뿌리를 뽑지 못한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아마 엘리야가 그래서도 낙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침체에 빠지게 된 것, 이세벨에 죽이겠다는 협박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세로 볼 때 완전히 우상을 뿌리 뽑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시험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이고, 해봐도 안 되네 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죠. 이 크기와 그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어요. 가지 못합니다.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에 죽게 생겼습니다. 오도 가도 못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이 백성들은 원망하죠. 불평하죠. 왜 우리를 여기에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좀 달랐지요.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담대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상황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황 분석을 잘 못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같은 이런 18장에서 그 위대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해오셨어요?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또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집에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마지막에 비를 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했으면 엘리야가 담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엘리야는 잠시지만은 상황 판단을 잘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본문을 보면서 이 엘리야의 잘못이 뭔가 자기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것도 사실 문제긴 해요. 그거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엘리야 마음속에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의 그 기준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뭐가 넉넉하다는 겁니까? 지금 엘리야는 생각해 볼 때에 아, 저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대결해서 그래도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줬고요. 갈멜산에서 이만한 승리를 했으니 이제 저는 뭐 할 거 다 했습니다.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엘리야와 같은 그 생각에 동의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한 이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열조보다도 참 저 못났어요. 그 이야기. 물론 이 말은 겸손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참 겸손하구나.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아, 열조보다도 나는 참 못합니다. 아주 겸손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뜻보다는 자기를 지금 너무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너무 자존감을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협박 앞에서 자기 자존감을 너무 낮춰서 나는 참 못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을 낮추고 낙심하는 것은 어쩌면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귀하게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참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저 참 너무너무 못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나의 자존심을 낮추는 것은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도망을 친 겁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3절에 제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부엘세바까지. 이 부엘세바는 어디냐면은 그 남유다의 제 밑에 그 제 남단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저기 저 해남 제일 끝자리 아닙니까? 아니면은 저 부산 아니면 뭐 저 제주도. 그런데 이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한라산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낙심을 하고 살기 위해서 멀리 멀리 하나님의 사명을 사명의 장소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도망을 갔을 때 과연 엘리야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까?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니느웨라는 게 어딥니까?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 내가 거기 갔다가는 내 명예 못 살지 죽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어디로 가요? 저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에서 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마음에 정말로 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잠시는 편안했을 수가 있어요. 그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잤으니까.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당첨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고기 배 속에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고기 배 속에 들어갔어요. 고기에 밥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요나만 죽을 고생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요나는 지금 잠을 자고 있지만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각자 신에게 막 기도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은 자고 있거든. 깨워서 너 왜 자냐 누구냐. 그래서 자초지정을 하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배에 탔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물고기. 우리 물고기 입장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물고기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 어느 날 쫙 가다가 뭐 먹이가 하나 풍덩 들어와요. 아이고 요거 먹어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 먹으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위액이 팍 퍼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소화가 되는 거예요. 한 30분, 40분 되면 그냥 뼈까지 다 녹아서 소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이 먹이가 뭐가 잘못됐는지 배탈이 나는 거예요. 안에서 소화도 안 되고 꿈틀거리고 3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고기가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서 무슨 소화제를 넣고 뭘 약을 먹으면 되지만 그 바다에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먹이 잘못 먹었는데 거기에 살아가지고 꿈틀거리니까.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고기까지도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을 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 해결의 방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에 해결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행히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만남이 주선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는 음식과 휴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에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6절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에게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를 통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지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보면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렇게 뭐 쓰다듬어주고 타치하셨다는 이야기죠.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어루만지며 이 말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을까. 죽겠다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막 응석 부리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제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말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엘리야는 달려가요. 그런데 아합은 뭘 타고 갑니까?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아합이요 마차를 타고 그냥 신선놀음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래서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마차가 빠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60km입니다 엘리야가 마차보다 빨리 60km를 달려갔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은 누구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긴 했지만은 엘리야가 숨이 안 찼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녹초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음식과 물을 주시고 안마를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위로, 자상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감을 확인하여 주시죠. 기력을 보충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렙산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이 나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이 가시떨기에 불이 막 붙어요. 그런데 나무는 타지를 않습니다. 그 희한한 일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아요.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주셨어요. 9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굴이라고 할 때에 그냥 굴이 아니에요. 그 곳, 그 굴,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미가 있는 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한 바위 틈에 들어가요. 아마 그 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피했던 그 바이텀 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그 굴, 전관사를 써서 아마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굴로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사명감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 그 장소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죠?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를 삼아라. 이 다메섹과 유다 나라와 자신의 후계자와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이거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은 지금 엘리야가 죽어야 될 때입니까? 살아있어야 될 때입니까?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 아이고,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저 할 것 한 것 같아요. 저 오래 살았고요. 웬만한 일 하나님 위해서 다 했고요. 저 이제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동역자를 소개해 줍니다.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서 이렇게 이름대로 하나님을 전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고요. 14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혼자가 아니야. 너 외에도 7천명이라는 사람이 더 있어. 그렇게 하면서 힘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나 언제나 아유 나는 혼자야.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외톨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와요.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거고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는 혼자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엘리야와 같이 낙심하고 그냥 하나님 저 할 거 다 했으니까 데려가세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음식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